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절이 참 감사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 처갓집 그 식구들이 한 자리에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는데요. 금요일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다 모였는데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까 거실이 사택 거실이 꽉 차더라고요. 몇 명이 왔느냐? 34명이 왔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 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영구 목사도 있고 조영구 목사는 이제 큰 처형의 맛사입니다. 예. 근데 저에게는 이제 조카 사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 처형 맛사이가 이제 지금 부산 대연의 전도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처남이 이제 김천교회 장로님이시죠. 이제 둘째 처남 그 둘째 아들이 또 이제 그 송정의 전도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들 녀석이 이제 무안의 이제 전도사로 있고 전도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니까 감사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우리 김천에 있는 둘째 처남인 장로님이 내일은 장모님 이제 1주년 소천하신 지 그래서 장례 예배, 그,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겸사, 다 같이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같이 드리자. 또 누가 어디서 케이크를 사왔어요? 왜 사왔느냐 하니까 막내 처남이 또 생일이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장모님 작년에 소천하셨을 때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박 목사님은 에티오피아 방송 녹화 중이셔가지고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래서 야, 내가 너무 바빠서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시면서 이제 그러셨는데, 둘째 날 오후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KTX 타고 출발하셨다. 성령의 바람은 갑자기 이렇게 불잖아요. 그래, 목사님이 갑자기 오셨는데, 그날 저녁 모임도 좋았고, 또 가족도 들러 앉았는데, 쭉 교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 전하신 그 말씀 중에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손을수 모친, 그리고 대구 교회에 나가신 그 모친 한 분, 그리고 이제 장모님,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 이 세 분은 구원받고 지금까지 복음만을 위해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그 모습을 쭉 간증을 하시는데, 그냥 장모님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참 가족들 다 자손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있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손을 쓴 모친이 복음 앞에 어떻게 살았, 대구의 모친이 복음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저희들 장모님이 복음만을 위해 살아오신 이야기, 그 말씀을 듣는 동안 마음에 감사함이 너무 많았어. 이번에 모인 34명 증손자까지 있는데 다 구원을 받았어요.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 막 자라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이렇게 복되구나. 그래서 저희들 장모님 그 트루스토리가 제목이 뭐예요? 복노인이에요. 제목이 복이 많다고 복노인이. 7남매인데 다 구원을 받았죠.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겨울 수양회, 4차 겨울 수양회인데, 제 아내가 우리 엄마 트루스토리 나온다 같이 보자 그러는데 그래 같이 보자,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201호 원룸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켜놓고 복노인 트루스토리를 쭉 보는데, 아, 정말 감동적이고 감사하대요. 이제 트루스토리가 멋지게 마무리가 돼가는 거죠. 첫째 아들은 미국의 선교사가 되었고요, 둘째 아들은 김천교회 장로가 되었답니다. 막내 아들은 케냐 방송국 사회장이 되었고요, 그러더니 마지막 저희 가족 사진이 짜자잔 하고 지나가는데, 조금 전에 그 기쁘고 감사했던 그 분위기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갑자기 썰렁해졌어요. 발 위에 처형이, 야, 너네 현수가 너들 사진 나왔다 기뻐가지고 전화했는데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왜냐고요? 왜 우리 사진 내보냈느냐. 또 김천에 또 전화, 누가 이 사진 넣었어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사진 괜히 넣어가지고 하여튼 이제 소동이 일어났는데, 저는 사진이 지나가는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저 수양관에 저 많은 형제자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하려고 남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막 지나가는데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게. 그리고 이제 불통이 어디로 튀기 시작하느냐 하면 모든 불통이 저한테 튀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까지 대책 없이 그렇게 살고 있을 거냐 그러면서, 나도 몰라 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아무 멘트 없이 그 사진이, 가족 사진이 지나갔는데, 사실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에 붙일 만한 좋은 멘트가 없어요. 예. 가장 합당한 멘트는 뭐 그 멘트 하나 외에는 없어요. 예. 막내 사이는 목사하다가 다 말아먹었답니다. 그 뭐 그 말 외에는 넣을 게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니까 장모님이 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장모님, 그때 아무 멘트 없이 그 우리 가족 사진 지나갔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사진 넣으면 할 말 많아요. 지금은 우리 사진 넣으면 아 망했지만 다시 전집을 회복했다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막 장모님에게 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떤 형제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목사 안 되고 무슨 낙으로 삽니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니, 뭐가 행복하지? 뭐가 행복하지? 제가 강남에 있는데 목사님이, 아니 황효정 장로님 그 한의원 그냥 그만두고 목사하면 좋겠는데 하, 저러고 산다고. 그러는데 이승호 장로님 남의 이빨만 들여다보고 막 갈고 막 그래 하는데, 그 뭐 하려고 남 입속만 들여다보고 그래서 하는지, 복음 전하고 목사 돼서 살면 좋겠는데. 박문택 장로님, 아이고 남의 죄 지은 거 변호만 해주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목사 안 되고. 근데 그분들도 믿음 좋더라고요. 꿋꿋하게 변함없이 그냥 갈 길을 가고 계시는 거 보면. 저 같으면 금세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아이고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다 집어치우고 올 것 같은데.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 이제 그 양푼을 가장 약한 불에 물을 데피기 시작합니다. 물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따뜻해 오면서 개구리는 어느새 몸이 노곤노곤해지는 게 두 다리를 쭉 뻗고 두 팔을 쭉 뻗고 한참 데피다 보면 이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탕이라고 해요. 개구리는 그렇게 죽어가는 줄 모르고 죽어가요. 처음에는 뜨뜻한 게 좋아서 그냥 누워 있었지만 계속 물의 온도가 높여져 가는데도 감각을 못한대. 사람이 냄새가 지독한 곳 장소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은 코를 찌르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그 속에 조금 머물러 있다 보면 코도 이내 감각이 없어져서 냄새를 못 맡고 그냥 그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티코 타다가 소나타 타기는 쉬워도 소나타를 타던 사람이 티코 타기는 어렵다. 사람 마음은 높아지기 쉬워도 세워지기는 쉬워도 비우기는 어렵고 낮추기는 어렵다는 것. 성경에 하나님의 저울이 있더라고요.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이김보다 경하리로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높여서 교만하게 하는 걸 보는 거죠. 사실 우리 저울은 고장난 저울이거든요. 내 저울은 고장난 저울이에요. 고장난 저울은 물건을 올려놓고 무게를 달고 나면 바늘이 올라갔다가 물건을 내려도 바늘이 내려올 줄 모르는 우리 마음의 저울이 그래요. 우리 마음의 저울은 고장난 저울이어서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줄은 몰라요. 고장나지 않은 저울은 항상 물건을 달고 나면 제로가 그는 고장난 저울은 올라가도 올라갈 줄은 알아도 내려올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저울은 고장난 저울이에요. 내 마음의 저울에 달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은 감사했던 게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형제님 복음이 좀 흐릿한데 다시 복음 교제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형제 자매들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마음의 교제가 되니까 감사해요. 한 자매님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청년이 건장한 청년이 됐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살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살아가지고 교회가 싫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오는 거 싫어요. 교회 싫어요. 교회 안 가요. 구원은 받았니? 구원은 안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건장한 청년인데 이제 구원이 아닌 것까지 인정은 하는 근데 너 교회가 너에게 무슨 피해를 입혔길래 교회가 가해자가 되냐? 그리고는 피해자가 돼 있냐? 교회는 가해자 아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 안식을 누리고 교회 안에 쉼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복을 받는데 무슨 얘기야? 하고 싶은 게 뭐지?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예, 하고 싶은 게 많죠. 게임도 하고 싶고, 예, 세상 즐기고 싶은 육체를 즐기고자 하는 욕망 외에는 없죠.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육체의 욕구를 막 불러일으켜주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좋아요.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지금은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만 행복하니? 그걸 대답해봐. 행복해? 아니요. 그래,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돈을 벌고 재밌어요. 그래, 네가 돈을 벌고 재밌을 거야. 마음껏 쓰고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게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잖아. 그럼 불행이지. 그럼 불행한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마음껏 즐겨가면 육체를 즐겨가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불행하다는 거야. 거기엔 행복이 없어.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어. 행복은 그 어디에도 없어.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야. 나는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 난 네가 어떻게 하게 어떻게 해야만 행복해지는지를 알아. 행복은 돈 주고 못 사.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인 이병철 고인된 그 회장님도 그 수많은 재산 가졌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진리를 찾다가 결국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야,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걸.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줄로 여기고 몸부림을 치면서 죄에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를 써봤지만 더 미궁 속으로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우주에 블랙홀이 있는데 블랙홀로 접어들면 영역 안에 접어들면 어떤 물체든지 간에 블랙홀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자꾸만 더 깊이 죄악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만났고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기쁨, 그 감사,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놓으셨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속고 살았구나. 허탈하기도 하고 원망도 되기도 하고 왜 이런 진리를 전해주지 않았을까? 도대체 저분이 목사님인데 배신감도 들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쉬운 복음을 그러면서 야 이제 구원받았는데 내가 죽음도 두렵지가 않구나 내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복음만을 위해 살아야겠다 우리가 구원받을 그때를 생각해 보면 복음밖에 없었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밖에는 없었다는 사실. 그러나 구원받은 지 세월이 오래된 지금에는 우리 마음의 방에 들여다보면 어떤 형제님이 전에 암이 걸려서 교회 안에 돌아왔는데 구원받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자꾸만 이제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작은 방에서 사랑방으로 사랑방에서 지하창고로 나중에는 아예 지하실에 가둬놔버리다 암이 걸려 교회 안에 돌아왔는데 아 세상에 내가 주님 버리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지하창고에 꼭꼭 갇혀있는 예수님을 이제 마음의 보좌에 마음의 안방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그때를 되돌아가 보면은 우리는 그때 다 망했었다. 정말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밖에 없었고 교회밖에 없었고 복음밖에 없었고 다른 어디에도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죽는 것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들었고 이제는 한평생 복음만을 위해서 교회 안에 살았으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때로 되돌아가면 우리는 실패했었고 망했었고 소망도 없었고 길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고 그 어디에도 기대를 둘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38년의 명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아무것도 소망도 길도 없었어. 사마리아 오문가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역시 소망도 길도 없었어. 나을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길이 되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세상이 더 바랄 게 무엇이냐 세상이 더 기대할 게 뭐냐 내가 예수님 한 분 계시면 복음만을 위해 살면 이보다 더 복되고 귀한 삶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최근에 한 형제님 부부를 보면서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청년 때 학생 때 구원 받아가지고 핍박 받으면서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에 복음만을 위해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결혼해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던 분들이었는데 지금 왜 저렇게 살까? 그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위해 희생하면서 교회 안에 살던 그분들의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빚더미에 앉아있구나. 저분들이 그때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만을 위해 살았다면 저렇게 빚더미에 앉아 살아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복음을 위해 살면 행복할 텐데 뭘 하든지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그 형제님, 형님이 목회자인데 명절 내려갔는데 내가 그랬어요. 형제님, 형님 가는 길 형제님도 가셔야 안 돼요. 웃고 가시더라. 요즘 이제 우리 장년들 보면서 형제님도 성교학교 가요. 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저를 요즘 약간 가까이 오는 듯 하다가 피하려고 그래요. 우리 형제 하나가 단기를 다녀왔어요. 목사님, 박 목사님이 성경 200번만 읽으면 성경 박사가 된다 그랬어요. 저는 성경 박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단기를 다녀와서 하는 말, 이제 저는 매일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성경만 읽고 주일 낮 예배만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무슨 뭐 세상으로 유후로 살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 읽겠다는데 이걸 이렇게 허락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시 혼돈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 야, 근데 너 단기 가서 성경 몇 번 읽었어? 13번 읽었다 하더라. 야, 좋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을 가야 돼요? 저는 성경 박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학교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되시세요? 너, 야, 그 마음이면 성경학교 가면 좋아. 이제 아들이 귀발 준비한다고 가 있는데 성교학교 이제 원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추천서가 있어야 돼. 제 사인이 들어간 추천서가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그 사인을 제가 해서 준비해 놨더니 가지러 왔더라고요. 그 아버지 보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도 아들 가는 길 다음에 가야죠. 그랬더니 예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우리 형제님들 보면 얼마나 소망스럽고 감사한지. 누구든지 복음 전하면서 살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는데 그 마음 다 버려버리고 육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는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동안 실패하고 불행해져 버린 것.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네가 수고한 걸 내가 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견디고 수고한 걸 내가 안다.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그래도 교회 안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살아온 삶의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건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나 알고 있다. 너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온 삶들을 내가 알지. 알지. 내가 다 알아. 그러나 그걸로는 내 앞에 설 수 없어. 왜냐? 내가 너를 책망할 게 한 가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린 거야.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 주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고, 그럼 주님을 버렸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왔던 모든 거 주님으로 한 거냐 나로 말미암아 한 거냐. 주님은 이걸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네가 수고한 건 내가 안다. 내가 나름대로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건 내가 알지. 왜 모르겠어? 다 기억하지.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네가 나를 버렸다는 거야. 주님을 버리고 살아왔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2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축치 못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 이미 주님을 네가 버렸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 길을 버리고 주님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혜롭습니다. 나아기 내 길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지혜를 버리고 주님의 지혜로 그 주님은 주님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으로 부딪혀가는 동안 주님으로 능히 이기고 주님으로 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주님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너를 좀 바꿔야 돼, 너를 좀 고쳐야 돼, 너를 좀 다듬어야 돼, 나에게 기대를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건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 없이 네 마음 가지고 네 생각 가지고 네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길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울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어. 다만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선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각을 주시지만 그 감각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짓밟아버리고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에 끌려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정초부터 한 자매님이 부부싸움을 하고 전화가 왔어요. 웬 정초부터 부부싸움을 하겠어요, 그래. 근데 저한테 전화하고 온 부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부도 많을 것 같아. 정초부터 부부싸움한 이제 부부가 있을 것 같은데 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제가 그런데 목사님께 찾아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도 제 남편도 안 간대요. 그래, 다 같이 오라 그랬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재판을 좀 하는. 사람은 다 부족함이 있어요. 누가 저에게 그러대요. 목사님은 허물 없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잘못한 거 없는 줄 아세요? 저 잘못한 거 많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허물을 뜯으려면 한없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으로 서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라도 너 내려와라. 예,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주님이 너 거기서 있어라. 그래서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전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 내가 잘나서 있는 건 아니거든. 정말 부족하고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 저보다도 정말 모든 형제자매들이 더 나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은혜로 있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단 말이야. 다 부족함이 있는데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문제가 있고 남편 이야기 들어보면 아내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매님에게도 문제가 좀 있는데 자매님도 마음 좀 꺾으셔야 되겠더라. 근데 형제님은 저희들이 평상시 그 형제님을 저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 대해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너무 착하고 진짜 뭐 한 번도 아니오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아내 앞에서는 일방통행이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몇 마디 대화만 주고받으면 마음만 조율하면 싸울 일이 없고 큰 소리가 나올 일이 없는데 막 또 정초부터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 좀 해보라 그랬어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큰 아이가 이야기하고, 근데 둘째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엄마 아빠가 전에보다는 많이 바뀌신 건 사실인데요,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집에 같이 있을 때는 엄마 아빠는 큰 소리치고 싸워도 막 무섭고 그래도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그래 힘이 되는데, 저하고 언니하고 학교 가고 나면 동생 혼자 남는데 동생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요. 학교에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요, 동생이 혼자 어떻게 저렇게 아빠 엄마 아빠 큰 소리 치고 싸우면 견디겠나 늘 걱정이 돼요. 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건 뭐 부모가 자식 속속이고 있네. 이거 어떻게 거꾸로 된 것 같아. 요즘 자식들이 부모 속속인데 이 집안은 부모가 자식 속을 속이나. 둘째가 동생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막 기도하는 그 얘기 딱 나오니까 동생이 그 전까지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더니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라. 너도 이야기 좀 해보거라.
명절날 말씀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막내딸이 그러니까 아버지 울어버리더라.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잘 자라주는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애들 보는 데서 싸우지 마요. 형제님, 싸울 일 있으면 저 도설산 꼭대기 가서 싸워요. 도설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다 보면 다 식겠지. 왜 애들 보는 데서 싸워요? 그러지 마세요. 마음껏 소리치며 싸우려면 저 도설산 꼭대기 가요. 저기 뭐야 도마초등학교 운동장 가든지. 애들 보는 데서 싸우면 아이들의 마음에 이 상이 딱 도장이 찍혀요. 난 아빠처럼 안 살래. 근데 마음에는 이미 찍혀 있어요.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 주님으로 살아가면 다 벗어나지만 세상에서는 그 마음의 상처를 씻을 길이 없고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릴 때 상처난 마음은 평생을 가요. 평생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요. 다 부모들이 안겨준 상처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동경교회 형제님이 어머니를 초청해가지고 교회에 집회를 참석하게 했어요. 왔다 갔다 하실 수 없으니까 교회에 머물면서 오전 집회, 저녁 집회 참석을 하는데 상담하는 사모님이 성경을 펴놓고 계속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죄인이에요. 어머니 죄인이에요. 이 모친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날 보고 죄인이랴. 속이 상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밥을 안 드셨어요. 이틀째 식사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오전 집회 끝나자마자 식사도 안 하시고 집에 간다고 훌쩍 나가버리셨어요. 이틀 동안 식사를 안 하셨으니까 좀 어지러우시고 나이가 드신 데다 햇빛은 뜨겁고 그 일본까지 가가지고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걸어가신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지셨어. 지나가던 교포가 보고 이 모친을 이제 구해드렸는데 호주머니에 주소가 있었던 거. 그래서 집을 찾아드렸는데 마지막 날 됐는데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났는데 아들이 잠꼬대를 하더래요. 어머니 제발 구원 좀 받으세요. 어머니 구원 받으셔야 돼요. 어머니 왜 고집을 피우세요? 구원 받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생각 하나만 버리면 되는데 세상에 어머니 앉혀놓고 개인교제 하듯이 꿈속에서 아들이 잠꼬대를 막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마음이 바뀌셨어요. 아침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다가 얘야 오늘 교회 집회 없냐? 왜요? 오늘 다 끝나고 이제 세례식 가요. 나는 거기 가면 안 되냐? 가셔도 되지요. 어머니가 무슨 마음이 바뀌었느냐면 아들이 꿈속에서 예? 잠꼬대를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세상에 부모 속썩이는 자식은 있다 하더만 자식 속썩이는 부모는 본 적이 없는데 아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자식 속을 얼마나 속였으면 잠꼬대를 하면서도 저럴까. 아이고 내가 이제는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꺾고 이 모친이 그날 가서 구원을 받으셨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만나자. 오늘 이 시간 나와 사귀자. 마음 좀 나누자. 넌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고 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넌 뭐가 그렇게 짐이 무거우냐? 네가 져야 될 짐이 왜 그렇게 많아? 그 짐 좀 나에게 맡기면 안 되겠니? 내 인생 전부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나면 내가 짐질 게 없죠.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 지고 있으니까 짐이 무겁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쌓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라. 네 생각 버리고 그 길 버리고 돌이켜라. 우리 성경 한 곳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그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실지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던, 어떤 어두운 길을 걸어왔던, 어떤 죄악 속에 머물러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던지 간에 오늘 이전의 삶을 주님이 묻지 않으시고 돌이키면 이전에 나와서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오면 들으시고 받으실 것입니다. 그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때로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 너 이렇게 악하잖아, 너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잖아, 그런데 네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 그런 너를 받아주실 것 같아?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만은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렇죠? 말씀을 믿으십시오. 어제 오후에 또 한 형제님 가족이 왔는데 큰아이가 진로 문제로 의논하려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의논하고 나서, 야, 근데 너희들 아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없니? 내가 볼 때 너 아버지 복음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위해 살 마음이 없어. 너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해봐. 그러니까 큰딸 아이가, 아빠 복음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야, 자녀들 다 잘 키워놨대요. 효녀 효자들만 키워놨대. 너 아빠 신앙 안 한 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더라고. 아이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 누구만 몰라요? 항상 본인만 몰라요. 주위 사람들 다 알고 아이들도 다 아는데도 본인들만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장년 형제님들 대부분이 그런데요. 자매님들은 막 그 남편이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게 되기를 바래가지고, 여보 당신도 목사님께 나가서 좀 인도 좀 받아요, 좀 교제 좀 해요.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니나 나가라. 난 문제 없다. 우리 교회 장년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문제투성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돌이키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 데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쫓아가는 그 길을 버리고 돌이키십시오. 주님을 버리고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첫사랑을 버려버리고 내 생각 믿고 내 마음 믿고 사람에게 속아서 걸어온 그 길에서 주님에게로 돌이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어제 작년에 모임을 가지면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므비보셋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데? 노두발 암미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노두발이 어디냐? 목장이 없는 곳. 노두발은 목장이 없는 곳, 초지가 없는 곳, 생명력이 없는 그곳,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 노두발에 머물러 사는데 다윗이 찾고 있네요. 그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인해서 내가 반드시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는 두발이 절뚝인데 므비보셋 그는 원수의 자손인데 그 모든 형편 너머에 요나단과 다윗과 맺어진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다윗 앞에 그리고 왕궁에 왕의 상에서 왕자 중 하나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며 행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가 노두발에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노두발에 살아야 합니까? 다윗의 마음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노두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과 아버지 요나단과 맺어진 약속을 그가 깨닫지 못할 때 그는 노두발의 삶을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정확한 주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해서 정확하게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뜻을 몰라서 므비보셋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 노두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돌아서면, 이제 내 생각 버리고 돌이키면 아버지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자가 돼지우리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가 이미 그를 용서해놓고 모든 것을 갖춰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그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살찐 송아지가 있고 가락지가 있고 인장반지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여러분들은 돼지우리 삶이 좋습니까? 아버지 집의 삶이 좋습니까? 노두발이 좋습니까? 왕궁의 왕자 중에 하나처럼 먹고 마시며 사는 그 삶이 좋습니까? 왕궁의 삶이 좋지요. 그거는 마음 하나 차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만나기 전에는 노두발의 삶을 끝낼 수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만났을 때 이제 노두발의 삶이 끝이 나고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왕궁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집의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 버리면 노두발은 끝납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 버리고 돌이키면 노두발의 삶은 끝이 납니다. 왕궁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풍요롭습니다. 풍성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곳은 불행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예수님으로 살게 되길 바라. 예수님 안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 오늘 우리 자신을 믿는 데서 돌이키십시다.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 버리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이 제 앞서 행하시고 내가 이걸 염려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내 앞서 길을 여시고 내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내 앞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주님이 내 앞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세계를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앞서 가시는구나. 내 앞서 가시면서 문제를, 어려움을, 슬픔을, 절망을, 괴로움을 주님이 대신해 주시면서 내 앞에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앞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한없이 소망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길을 열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